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텔레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북한이 군사력과 미사일 배치, 무기 생산에서 진전을 이뤘으며 이제 불행하게도 그들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현대전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온 수천 명의 군인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전투를 벌이기 전에 방관을 멈추고 북한군의 존재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북한군이 배치된 모든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면서 서방 동맹국들의 공격을 위한 장거리 무기 공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번 동영상 메시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북한 파병에 대한 동맹국의 대응이 전무하다고 비판한 데 이어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러시아에 최소 만 명의 북한군이 파병됐다고 확인했으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일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북한은 러시아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제4차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주적 제도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유엔을 포함한 다자 채널을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가치를 국내적으로 지키기 위한 각자의 노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면서 이번 협의는 이러한 분야에서 각국의 정책과 이니셔티브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앨리슨 피터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과 이철 한국 외교부 국제기구 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양국 대표는 지난 2021년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2022년에는 워싱턴에서 2차 회의를,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양국 정상 간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전략 대화 결과를 발표하고 쌍무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은 전통적인 북러 친선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올려세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조항들을 정확히 이행하려는 굳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한 쌍방의 평가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기타 지역들에서 정세 격화의 주요 원인은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도발 행위에 있다는 데 공동 인식이 표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침략 정책을 억제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의 일환으로 양국이 서로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중동 지역에 추가로 폭격기와 해군 구축함을 배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4명의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은 1일 VOA에 오스틴 장관이 B-52 전략 폭격기와 공중 급유기, 해군 구축함을 중동에 배치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조치는 현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격렬한 충돌을 벌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3대 핵 전략 자산 중 하나인 B-52 전략 폭격기는 중동에서 여러 차례 배치된 바 있습니다.
현대 뮤지컬의 바탕인 오페라는 16세기 말에 나온 이탈리아 피렌체의 음악극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부활, 르네상스 문화 부흥 운동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피렌체의 어느 저택에서 음악극이 상연됐고, 그렇게 무대에 펼쳐진 신과 영웅의 이야기는 점점 귀족들의 이야기로, 또 일상의 서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오페라로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여행은 오페라 여행입니다. 지난 10월 25일은 세계 오페라의 날이었고요. 10월 초에는 세계 오페라상 시상식도 열려서 가을 한복판에 오페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하바네라로 오늘 음악여행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메조 소프라노 리스 스티븐스와 이탈리아의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 그리스인 지휘자 드미트리 미트로폴로스가 지휘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BJ의 오페라 카르멘의 하바네라, 메조소프라노 리스 스티븐스와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 드미트리 미트로폴로스가 지휘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오늘 클래식 음악여행은 오페라 음악세계와 함께합니다. 자, 오페라는 노래, 이 아리아를 중심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극입니다. 문학작품을 대본으로 만드는 극작가가 있고요. 작곡가는 성악배우의 아리아와 배경음악을 만들고 출연자의 그 연기, 무용 또는 합창이 어우러지는 종합예술무대가 오페라입니다. 오페라는 클래식 음악 작품마다 매겨진 그 작품 번호 OP를 줄여서 씁니다. 이탈리아 말 오퍼스가 어원이고요. 오페라 대본은 작은 책이라는 뜻의 리브레토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의 음악가가 된 조지 프리드리 헨델은 이 오페라 역사 초기에 큰 역할을 했던 작곡가입니다. 1735년에 제작한 오페라 아리오단테, 영국 에든버러를 배경으로 결혼을 앞둔 아리오단테 왕자와 약혼자인 스코틀랜드의 공주 사이에 그 이간과 질투, 죽음에 처한 위기 속에서 알게 된 진실로 다시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인데요. 이 왕자 아리오단테가 약혼자의 불륜을 알고 아주 괴로워하는 부분의 아리아 스케르자 인피다가 유명합니다. 헨델 시대에는 아주 높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남자 성악가 카스트라토나 테너 베이스 성악가가 불렀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소프라노 로레인 리버슨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아리오단테의 아리아 스케르차 인피다, 미국의 소프라노 로레인 리버슨의 목소리였습니다. 오페라는 1590년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돼서 독일로 프랑스로 번져갔고요. 유럽 각국의 음악가들이 작품을 만들어낸 문화적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무대가 대부분 그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을 재현하고 감상하고 또 현대식으로 해석한 무대로 오페라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선보인 첫 오페라는 1735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공연된 오페라 플로라입니다. 한국에서 공연된 첫 오페라 작품은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춘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초창기의 오페라는 묵직한 내용과 진지한 분위기였다면 19세기에는 조금 가볍고 웃음도 있고 길이도 짧아서 서민들을 공연장으로 불러모은 오페레타라는 형식도 나왔는데요. 현대 뮤지컬에 바로 이 오페레타를 발전시켰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가르니에 극장을 극의 배경으로 쓴 브로드웨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지난해 4월에 14,000회 가까운 공연 역사를 끝으로 상연을 마쳐서 뮤지컬의 역사로 기록됐습니다. 자, 뮤지컬 공연만큼이나 큰 사랑을 받은 극 속의 음악, 영국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작품입니다. 그 중에 The Music of the Night 준비했습니다.
Nighttime sharpens, heightens each sensation. Darkness stirs and wakes imagination. Silently the senses abandon their defenses. Slowly, gently, night unfurls its blend.
Of the night. Let your mind
세계 오페라계가 기념하는 오페라의 날은 10월 25일입니다. 오페라 작곡가 프랑스의 조르주 비제와 왈츠의 황제라고도 불리고 또 많은 오페레타 작품을 남긴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요한 슈트라스 2세의 생일이 10월 25일이라는 것을 착안해서 유럽과 북미, 남미 오페라 단체가 2018년에 모여서 매년 10월 25일을 세계 오페라의 날로 하자고 정했습니다. 오페라의 날 기념 공연을 올리고요. 대중이 함께할 수 있는 오페라 행사도 열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오페라가 무엇인지 알리고 또 인류 역사에 오페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자랑하면서 관심을 끄는 홍보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또 유명한 클래식 음반 제작사죠. 도이체 그라모폰은 지난해 오페라의 날을 기념해서 주요 오페라 작품의 아리아 음원과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오페라의 역사와 가치를 강조하는 행사로는 오페라 성악가와 작품, 감독과 연주단체 등 오페라 문학의 전반의 기여자들을 선정해서 19개의 부문에서 시상하는 국제 오페라상 오페라 어워드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시상식으로 공개된 올해 수상자는요. 세계적 명성의 여성 지휘자죠. 호주인 마이스트라 사이먼 영과 여성 성악가의 미국의 소프라노 리세트 오로페사, 남성 성악가로는 프랑스의 테너 베냐민 베른하임이 받았고요. 우수 오페라단에는 코미쇼 오페 베를린, 또 평생 공로상은 벨기에의 베이스 바리톤 호세 반담이 받았습니다. 자, 10월 25일을 세계 오페라의 날로 정하게 만든 두 음악가의 작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테에 흐르는 축배의 노래는 스페인의 테너 호세 카레라스와 플라시도 도밍고, 루이스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한 세비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이고요. 오스트리아 작곡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 빌리 보스코프스키가 지휘한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실황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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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오페라 음악 세계와 함께하고 있는 주말의 음악 여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인기가 많은 오페라 작품은 어느 것일까요? 이 시간을 자주 들으셨다면 아마 익숙해졌을 이름들이 많은데요. 주세페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지아코모 푸치니의 라보엠과 토스카, 트란도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마주르피리, 세비야 이발사, 돈조반니, 또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을 아마 제일 먼저 꼽게 될 겁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계속 공연되는 오페라 작품의 장수 비결에는 위대한 작곡가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곡가들 말고도요, 독일식 오페라를 아주 굳건하게 만든 리하르트 바그너가 있고요,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바로크 시대의 헨델과 바흐, 낭만 시대의 브람스, 로시니, 그리고 베토벤도 오페라 음악사의 아주 중요한 작곡가들입니다.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곡 중에 하나는 푸치니의 오페라 트란도트에 흐르는 아무도 잠들지 말라라는 소리로 시작하는 아리아 넷순 도르마입니다. 이탈리아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들어보실까요? 주빈 메타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존 엘디스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고전음악의 깊이와 향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주말의 음악여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방송하고 있고요. 오늘은 오페라 음악과 함께합니다. 이탈리아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푸치니 오페라, 트란도트의 아리아, 넷순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들으셨습니다. 오페라로 유명한 도시를 꼽자면 한때 오페라 작곡가들이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역사가 있는 나라의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역사 깊은 오페라 극장이 있는 도시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파바로티의 고향 이탈리아에서는 그 역사가 240년도 넘은 라스칼라 극장이 밀라노에 있고요. 오스트리아 빈에는 100년이 조금 넘은 빈 국립오페라 극장이, 또 독일에는 베를린 도이체 오페라 극장과 국립오페라 극장, 영국 런던에는 코벤트 가든 왕립오페라 극장이 있고요. 파리에는 가르니에 극장과 함께 세워진 지 350년이 넘은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이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볼쇼이 극장도 세워진 지가 250년이 됐습니다. 또 3,800좌석으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오페라 전용 극장인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14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시드니 항구에 서 있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1973년에 세워졌는데요. 이 세 겹의 조개 껍질을 나란히 연결한 그 지붕 모양이 독특합니다. 건축학적인 기술력과 그 혁신성을 높게 평가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레오 딜리브의 오페라 라크메에 흐르는 꽃의 이중창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마디 메스플레, 테너 샤를 부흘레스, 알랭 롬바드가 이끈 오페라 코미니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 받습니다. 뮤지컬도 오페라도 노래와 춤과 음악이 있는 종합예술인데 그 기준을 어떻게 둘로 나눌 수 있냐고 말입니다. 한 오페라 전문지에 관련 내용이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오페라와 뮤지컬을 구분하는 가장 큰 부분은 대사 없이 노래하는 것은 오페라이고 노래 사이에 대사가 들어가는 것은 뮤지컬로 구분한답니다. 오페라의 노래하는 형식은 고전적인 그 성악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뮤지컬은 대중음악을 기반으로 달라져 왔다는 겁니다. 오페라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목소리가 중요하고 뮤지컬은 등장인물의 개성을 살린 목소리를 중시합니다. 오페라는 아주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현장에서 활용하고요. 뮤지컬은 피아노나 미리 녹음 제작한 음반이나 밴드를 활용하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는 대개 작곡가가 만들었던 이탈리아 말이나 불어나 독일어로 또는 영어로 공연을 하지만 뮤지컬은 올려지는 무대에 따라서 다양한 언어로 공연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오페라 공연자는 성악을 최우선으로 하고 연기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뮤지컬은 연기 우선 그리고 노래 실력을 보이기 때문에 뮤지컬 배우로 부른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도 쉽지가 않은데 오페라는 어떻게 즐길까? 오페라는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하면서 어려워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페라를 볼 기회가 있다면 먼저 어떤 내용의 작품이고 또 누가 등장하는지 관계가 어떤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뒤에 공연장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음악이 귀에 들어오고 공연 전체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녹음된 음반으로 듣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오페라의 매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게감에 어려워했던 오페라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인생 통찰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오페라 음악과 함께한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여행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바리안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